오늘 저 이 안식일은 왜 그런지 하늘나라가 몹시 좀 그리워집니다.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 하늘나라, 고통이 없고 고민과 또 부자유함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매우 그립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이 부르는 찬미들 중에 같이 부르면서 계속 이 찬미를 좀 불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 불렀던 찬미 중에 한 가사가 571장의 이 가사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571장. 오늘 이 찬미가 바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간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찬송 부르고 주를 전하며 남은 세월 지내다가 날이 저물어 주가 부르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볼짝이 더듬으면서 내가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겨 영원 무궁토록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빛난 멸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래. 여러분, 이 날이 속히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고 병이 들 때마다, 또 여러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 다 정말 마음으로 고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이제 1년 더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좀 더 참고 우리가 좀 더 인내하십시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뭐 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러나 무엇입니까? 이는 무엇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저는 이 가운데 다른 말은 보지 않기를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만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까?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 땅에 쫓겨 내려온 지 거의 6천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귀에게 얼마의 기간이 주어졌을까요? 앞으로 100년 주어졌겠습니까? 200년 주어졌을까요?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마귀의 때가.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이 땅에 쫓아보낼 때 그렇게 많은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6천년. 그 6천년은 거의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당하는 이 고통과 이 모든 어려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맡기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고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사단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생애를 맡기는 일을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그분에게 우리의 생애를 맡기도록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강철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놀라운 선악의 대쟁투에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얻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허락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생명의 생명강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가 생명 과일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어떨 때는 매우 된통 얻어 맞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12장 1절에 어떤 여인을 보았습니까? 어떤 여인요? 열두 별이 달린 멸관을 쓴 여인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지막 남은 교회가 승리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는 날로 날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도 어제 저녁과 같이 이제 이 계시록의 12장에 나타나는 선악의 대쟁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주님께 바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어제 했던 말씀들을 조금 우리가 다시 복습해보면은, 자, 7절에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늘에 무엇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예, 미가엘과 용이 그 사자들과 함께 싸우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에서 이기지 못했습니까? 예, 용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고 또 사자들도 그에 따른 사자들도 내어 쫓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을 또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요? 또 들으니.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그 구절과는 또 다른 장면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죠? 예. 또 다른 장면이 있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찬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기 보니까 9절에도 이 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쫓겨났고 그런데 또 들으니까 또 이 용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분명히 용과 그 미가엘이 싸워서 그 용이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쫓겨내려왔는데 이것을 들려주고 나는데 또 들려주는데 또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사건 이후에 있는 일입니까? 재림 때입니까? 아, 재림 때가 아니죠. 예? 천년 후에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언제 쫓겨, 또 언제 쫓겨났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에 또 언제 쫓겨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룬 겁니까? 우리의 죄값도 다 갚으셨고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사단이 그렇게 참소하던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던 그 놀라운 참소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어버렸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완벽한 증거의 생애를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숨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셨는데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뭐를 다 이룬 겁니까? 네? 사단이 그렇게 참소하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던 그 참소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깨뜨리고 예수님은 진실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사단이 그 하늘의 천사들을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여러분 좀 보셨죠? 그래서 천사들이 아, 사단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이 옳은지 그들이 마음에 확실한 뭐가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더 옳은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늘에서는 이 사단의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하고 지킬 수 없고 필요 없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증거할 만한 어떤 증거가 없었어요. 여러분 싸움에 뭐가 없으면 지는 겁니까? 먼저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증거도 없다면 그 싸움은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사단이 먼저 싸움을 붙였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먼저 무엇을 가져와야 돼요? 증거를 가져와야죠. 그런데 사단이 하늘에서 뭐를 가져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하고 지킬 수 없다는 어떤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그런 다음에도 사단은 그냥 뭐 조용하게 진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무력으로 그리스도를 정복해 보려고 하다가 쫓겨내놓은 것입니다. 이 지상에 쫓겨내놓은 다음에 그때 쫓겨나올 때는 이 사단은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박탈당했어요. 그러나 하늘에는 여러분 몇 년 만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늘에는 무슨 회의가 있습니까? 하늘에 보면 장자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무슨 총회요?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광과 영들과. 그래서 하늘에 무슨 총회가 있어요? 장자 총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때까지는? 아담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빼앗겨버렸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부터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이 지구상의 대표는 누굽니까? 사단이 됐어요. 그래서 사단이 돼서 하늘에 장자총회가 있을 때마다 누가 올라갑니까? 아, 지구상의 대표는 사단이라. 사단이 하늘에 올라가서 장자총회에 당당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면전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누구를 참수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참수했습니다. 그 참수하는 장면이 욥기 1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 욥기 1장에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장면을 거기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욥기 1장 6절 7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이러고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가 지금 와가 있습니까? 사단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도대체 오지 말아야 할 존재가 왔는데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아, 이 지구 땅에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날 참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욥을 아느냐 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아, 잘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정말 그 욥은 순전하여 참 정직하고 나를 잘 공경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단은 어떻게 참수합니까?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생애를 사단은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섬긴다는 겁니다. 네.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세월을 약 4천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생애를 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하는 그 순간에 사단의 통치권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지상의 통치권은 이제 누가 가지고 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는 넷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둘째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정정당당하게 사람으로서 누구와 싸운 겁니까? 사단과 싸운 겁니다. 아, 정말 이거 이 대쟁투야말로 엄청난 대쟁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혈혈 당신 혼자서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사단의 부하는 몇 명입니까? 천사의 3분의 1,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어떻습니까? 누구의 편이었어? 전부 사단의 편이었어. 십자가에 달릴 때 누구도 사단의 편에 들어갔습니까? 가룟 유도, 유다 팔아먹었죠? 또 그 다음에 수석제단 누구도요? 누구 편에 갔어요? 사단 편에. 그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사람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인자입니다. 인자. 이거 복음이에요. 사람이 사단을 이긴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 결과 사단은 사단의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린 것입니까?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 여기에 바로 한 멸관을 쓰고 있던 그 여인이 해산에 와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간 것을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또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단이 또 쫓겨나는 그런 사건을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하여 사단은 이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탈당합니다. 이제 이 지구상의 대표는 사단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뭐 해주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분이 이제는 하늘에 우리의 무엇으로 계십니까? 장자총회에도 참석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요 보호자 옆에 앉으셔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 여러분이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 옆에 바로 우리의 형님이시요 우리의 인자가 되신 그분이 지금 하늘에 앞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 되실 분입니까? 예, 온 우주를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 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자이십니다. 성경에는 그분을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우리의 친구도 되지만 또요 맏형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몇 번 진 겁니까? 예수님에게 몇 번 졌어요? 하늘에서 한 번 지고 이 땅에서도요? 사실은 사단은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면 자기가 분명히 이길 줄로 믿었습니다. 아주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사단은 학수고대하고 아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분노하게 된 겁니다.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의 남은 때가 불과 얼마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원한 세월 속에 2000년이라는 것은 긴 기간입니까?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요 기간밖에 사단은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요 2000년 동안에 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고 난 이 사단은 결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우주거민들은 사단의 기만을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제 다 압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보 천치 같은 이 지구상에 사는 거민들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몰라.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믿어주지도 않고 예수님이 죄 없는 생애를 살았지만 인간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고통과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33년 반 동안 사단과 혈혈단신 싸운 그 엄청난 고통도 알아주지 못한 채 모든 인간들은 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살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600을 지킬 수 없다. 사실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더 법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동의할 마음이 안 생기죠? 예수님이 율법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힌트를 주니까 하죠. 사실은 예수님이 율법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그는 길이 없는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길이 닦아진 곳을 걸어가는 것과 자신이 길을 뚫는 것과 어느 것이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전까지는 뭐가 없었어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길을 만든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닦아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거민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1절 한번 보세요. 여기 11절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이요. 자, 쫓겨난 다음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구속사업을 마치시고 하늘에 가신 이후에 그 말입니다. 그 이후에 11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저를 이겼으니 저가 누굽니까? 예? 예, 사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형제, 누구 형제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중에 어떤 형제들이 말입니다. 형제들이 누구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와 그 다음에 자기가 증거하는 말,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말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구세주다. 우리가 그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는 증거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랑하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기가 전하는 증거의 말씀대로 믿고 죽었습니다. 누구와 싸웠어요? 사단과 싸웠습니다. 싸워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모두가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생명을 다 희생했습니다. 자기가 증거하는 말을 믿고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겠고 하는 이 증거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생명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겁니까? 예, 사단과 싸워서 그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그런데도 사단은 이것을 인정할까요? 자, 이제 예수님에게 두 번 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싸워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사단이요. 제자들이 이겼죠. 그럼 누가 졌습니까? 사단이요. 그러면 이제 세 번 졌으면 사단이 자기 패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정합니까? 아직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사단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 그들요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늘 도와주니까 이기지. 성령이 없어 보십시오. 내가 그까지 것들 내 얼마든지 죄를 짓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참소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이 참소를 잠재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싸움을 더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과. 그럼 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움을 허락했을까요? 여자와 싸움 붙이지 않고 매 시대 시대마다 여자들이 쓰러졌어요. 그러나 그 여자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 여자에 뭐가 있었습니까? 남은 자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적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쓰러질 때 그 교회에 뭐가 나오게 돼 있습니까? 남은 자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손을 사단에게 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이 사단과의 마지막 물을 부리게 될까요? 싸움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참소를 완전히 잠재우고 영원토록 죄의 어떤 근거를 남기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전히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남은 백성들에게는 무슨 환란을 통과하는 것을 계획하셨습니까?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의 환란 동안에는요, 뭐가 없습니까? 중보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승리해도 사단이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셔서 도와줬지, 그리스도가 중보해주지, 이러니까 이기는 거지. 그거 다 끝나봐.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중보도 없고, 그 다음에요, 성령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대속죄일이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도 또 구원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가 없는 그날에는 우리가 한마디의 말의 실족함도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남은 자손들은 결코 무엇을 하지 않을 경지에 돌아가야 합니까? 예? 예, 우리가 그토록 입버릇처럼 말하는 실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단의 완전한 그 참소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도록 감동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못해도, 내가 빛에서 거절을 해도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기회를 거절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또 받아들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남은 백성들은 누구와 싸우는지 아세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단과 싸웁니다. 그런데 사단과 싸우기 전에 이 지상의 사단의 대리자와 우리는 먼저 결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 우리 12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씀의 장면을 보면 이만 사단은 이 남은 자손과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예, 이미 모래 위에 아주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하여 이 땅의 사단의 대리자로서 사울 장본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이제 오늘 저녁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포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벌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바다에서 거대하고 아주 무서운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뿌리 몇 개나 됩니까? 뭐 요즘 짐승들이 많이 있지만은 두 뿔을 가진 거는 종종 보고 뭐 혹시 뭐 세 뿔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열 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옵니다. 머리는 몇 개입니까? 일곱 개를 가진 그런 머리가 일곱이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를 기록했다고요? 아, 참남된 이름이 아주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 짐승의 전체적인 모습은 뭐와 같고? 포범과 같고,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와 그런데 이 짐승에게 누가 권세를 주더라? 용이. 용은 계시록 몇 장에 나왔습니까? 12장에. 이 붉은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줍니까?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이거 마치 이런 걸 좀 봅니다. 제가 옛날에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왜 레슬링 하는 거 있죠? 레슬링 하는 거. 근데 레슬링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냥 모래알 같이 쫙 있는 그 운집한 그 체육관 안에 그 링에 뭐 홍코노에 뭐 누가 뭐 누구누구 하면은 누가 올라옵니까? 이 아주 이게 뭐 그 몸집이 아주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이마에는 그냥 뭐 이런 데는 그냥 온통 용 그림을 그냥 문신을 새기고 올라와서 그냥 쫙 아주 이렇게 폼을 재고 있는 그런 선수들 모습 표현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선수들을 좀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링 위에 뭐가 올라옵니까? 지금 아주 열불을 가지고 일곱 머리를 가지고 머리에는 온갖 문신을 다 새긴 이런 작자가 올라오는데 입은 아주 사자의 입이고 발은 곰의 발이고 그 다음에 뭐 아주 포문과 같이 생긴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표효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짐승이 누구와 싸울 짐승이에요? 누구와 싸울 대상?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울. 그런데 코치가 누굽니까? 코치가. 에? 코치가 보니까 붉은 용이에요. 사단입니다. 이 짐승은 다 누구의 코치를 받고 있습니까? 사단의 코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과 흉악무도한 이 짐승과 싸울 대상자는 보면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열두 면류관을 쓴 어떤 여자, 처녀, 예. 열두 면류관을 쓴 처녀의 모습으로 단아하고 아주 정숙한 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여인과 이 짐승과 싸워야 한다는 것.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게임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아주 모습을 아가서에 보면 그 여인의 모습을 잘 묘사했죠. 아가서 6장 10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은 아니에요. 예? 달같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해같이 또 그 다음에요? 기치를 버린 예, 또 그 다음에요? 어미한 여자.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이 여자가 앞으로 이것과 이 짐승과 싸울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의 신분을 우리는 잘 알죠. 뭡니까? 자, 이 열불과 일곱머리가 가지고 포본과 같은 짐승이 신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로마 법안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 법안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왜 이것이 법안권인가? 그 머리에 어떻게 했다고요?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라와. 죽게 되었던 짐승 누굽니까? 로마 캐토릭이 언제 죽게 되었죠? 한번? 몇 년도에? 1798년 4달 며칠? 2월 7일요? 예, 뭐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혁명이 그때 일어났고요. 1800 98년인데 그때 이제 혁명이 일어났고 이제 이 짐승이 완전히 죽게 되었던 날짜는 언제냐면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1798년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1798년 2월 15일 아까 2월 15일 그랬습니까? 2월 7일 그랬습니다. 2월 15일이었습니다. 2월 15일 날 이 그 교황 비오 6세가 나폴레옹 장군의 볼티어 장군, 알렉산더 볼티어 장군에 의하여 1798년 2월 15일 날 공식적으로 딱 붙잡힌 날이 바로 2월 15일이었습니다. 그 2월 15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교황 비오 6세가 자기가 교황에 올라온 지 23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당에서 거대한 그 예식을 행하는 그 예식장에 누가 쳐들어왔느냐면은 이 알렉산더 볼티어 장군이 쳐들어와서 한참 보좌에 앉아서 품위 있게 앉아있는 비오 육세를 보고 당신은 이제 이 지상에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비오 육세는 그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세가 되었어요. 아주 늙은 고령의 그 교황인데 그 교황을 사로잡아서 이탈리아 곳곳과 프랑스를 끌고 다니면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주고 난 다음에 그를 프랑스 한 감옥에 가둬서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이듬해 이 노령의 교황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고 그 감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교황이 죽었을 때요. 누가 그 시체를 장사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시체가 감옥에서 방치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완전히 이 로마 캐토릭은 더 이상 이 로마 캐토릭은 더 부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장 3절에 보니까 죽게 되었다가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이런 전과가 있고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또 이 짐승이 법안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면 42달은 며칠입니까? 1260일.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세상, 1260년을 세상을 통치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법안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 짐승은 로마 법안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하늘 장막고 하늘 성소를 짓밟고 7절에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몇 명을 죽였습니까? 로마 캐토릭이 하나님의 성도들을요. 대충 몇 명이 죽었다고요? 예? 2억요? 글쎄요. 그 많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역사적으로 대충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것은 약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뭐, 그, 더 이상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역사가들이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바에 의하면, 신실한 크리스도인들이 로마 캐토릭에 의하여 약 7천만 명이 희생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을 이겼고, 하늘 성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했죠. 모든 진리를 다 없애버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전과를 다 이 짐승의 전과를 쫙 보니까 이 짐승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할 수 있습니까? 로마 캐토릭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11절에 이 짐승 하나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또 짐승이 하나 올라옵니다.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이 새끼 양 같은 놈이 말이죠. 먼저 나온 짐승. 자, 먼저 나온 짐승이 뭐, 무슨 짐승이었죠? 토범과 같은 짐승. 그걸 갖다 먼저 나온 짐승이라고 그래요. 로마 캐토릭입니다.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해요? 난 자니라.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양과 같은 짐승이 누구를 돕는다는 말입니까? 로마 캐토릭을 도와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뿔 가진 이 양은 어느 나라라고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죠?
네,
미국입니다. 이 로마 캐토릭의 핍박과 이 아주 무서운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저 청교도들이 그 새로 발견된 신대륙에 가서 건설한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였습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이 미국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고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런데 두 뿔이 있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죠. 종교 자유와 그 다음에요? 왕이 없는 나라, 민주공화, 그리고 종교 자유를 무한히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으로 나타나는데 나중에는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용이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나중에는 이 먼저 나온 짐승을 도와주는 용의 일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모든 사사건건은 아마 지난 여름 집회에 저의 설거문들을 좀 참조하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좀 짚고 나가는 것은 미국과 캐토릭은 사실은 오늘날은 매우 친한 그런 관계가 되었지만 사실상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천주교회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서 도망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천주교회를 아주 미국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에는요, 미국은 이 천주교회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52년입니다. 화이트인이 살아있을 당시인데 1852년에 이 로마 캐토릭이요. 미국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아주 이 짧은 시간 안에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고 이 로마 캐토릭이 미국과 뭔가를 좀 이렇게 같이 좀 사귀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미국 교황청에서 아주 아름다운 대리석을 그 아주 아름다운 대리석을 바티칸에 있는 대리석을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줬습니다. 기념 이 대리석을 보내줬습니다. 아주 좋은 대리석. 그런데 그 소문이 나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걸 알고는 그 대리석을 그 아주 독립기념관에 갖다 놓는 것은 절대 결코 그것을 세우지 못하도록 막 대모를 하고 야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일단의 무리들이 그 워싱턴 창고에 이 대리석을 보관해 놓은 그 창고를 때려 부시고 들어가가지고는 그 대리석을 끌고 가가지고는 강물에 빠뜨려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미국이 얼마나 천주교회를 미워한다고 하는 그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1951년에 말이다. 트루만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있을 때 이 대통령이 아, 이 천주교회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막 발전하니까 이 천주교회와 뭔가 좀 연합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리 트루먼이 어떻게 했냐면은 국회에다가 연설할 때 어떤 연설을 했느냐면 이제 우리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이제는 좀 우리 천주교회와 좀 악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을 슬쩍 끄집어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냥 그대로 아주 야단을 치면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그런 아주 망령된 말을 하느냐고. 천주교회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가 그 나라와 손을 잡느냐고 아주 야단을 쳐서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미국이 얼마나 이 천주교와 원수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1984년도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자 이제 우리는 과거는 이제 돌아가고 이제 우리는 천주교회와 우리는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하면서 대사 관계를 수립을 맺자고 할 때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옳소 그랬어요. 그래서 1984년도에 미국의 대사를 저 교황청에 파견하고 교황청의 대사가 미국의 대사를 파견해서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13장 아까 어디를 보니까요? 13장에 이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먼저 나온 짐승을 돕겠다고 그랬습니까? 안 돕겠다고 그랬습니까? 돕겠다고 하니 바로 이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 이거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본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속히 될 일을 너에게 보이시겠다고 하는데 이 일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귀가 있거든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이 모든 강사들이 나올 때마다 이 말을 인용했는데 뭐가 있으면 들으라고요?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귀가 있다는 말이 뭘까요? 아주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귀가 있거든 들으라고 그랬어요. 귀가 있거든 들으라고. 이건 뭡니까?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믿고 싶거든 믿고 믿기 싫거든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 그거 끼어 맞췄구만. 그렇게 믿으려면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믿지 않던 이 예언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전에, 100년 전에는 이 말을 했더라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아이고, 미국이 천주교를 도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나 귀가 있는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었어요. 오늘날 때는 어때요? 이 일이 우리의 목전에서 다 이루어져도 귀가 없는 자는 어때요? 듣지 않는 겁니다. 끼어 맞춰 하겠죠. 우연이 됐겠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귀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이 모든 예언들은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거대한 그 포범과 같은 짐승과 양으로 나타났지만은 용처럼 말하는 이 두 짐승이 연합해서 누구와 싸우는지 아세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미국과 천주교회가 연합되었느냐? 이게 어떻게 연합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지난 여름에 제가 좀 설명을 했지만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죠.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 남방왕과 무슨 왕이요? 북방왕의 싸움이 나옵니다. 남방왕을 대표하는 소련과 그 공산주의.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말이에요. 이 사단이 만든 가장 거대한 조직 중에 큰 조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산주의 조직입니다. 이 사단이 만든 조직인데요. 이 공산주의라는 이 조직을 통하여 이 천주교회와 미국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자,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될 때까지는 소련과 미국은 하나였습니다. 짝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1917년 소련의 볼셰비키 그 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이 공산주의 혁명 세력들이 전 세계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 동구 유럽이 다 무슨 주의가 되어버렸습니까?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남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중앙아시아 일대들이 무슨 나라들이 되어버렸어요?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 세력은 아주 그냥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매우 위협이 됐습니다. 왜요? 이제 불과 200년의 역사도 되지 않은 미국이 아주 신생 초강대국으로 민주주의를 온 세상에 확장시키면서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 시기에 공산주의 세력 때문에 이 미국의 세력이 절반 이상이 꺾여버렸습니다. 이거야말로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이 손해죠. 자, 또 다른 또 세력을 보면 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법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권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하여 무솔리니와 그 이탈리아의 그 협약에 의하여 정식으로 그 바티칸 시국을 나라로 책정하고 전 세계의 이 천주교가 다시 회생하는 선전포고를 그 선언문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로 천주교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기 시작했는지 유럽 거의 대부분이 천주교 국가가 되고 남미가 천주교 국가가 되고 아시아가 천주교 국가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이 천주교의 세력이 단순간에 다 아주 꺾이게 됐습니다. 공산주의는 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신 자체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의 그 아주 그 천주교 국가들이 공산주의 밑에서 신음을 당하고 더 이상 이 공산주의 천주교 세력이 퍼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산주의 때문에 미국과 캐톨릭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두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과 천주교에는 피로에 의하여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왜요? 공산주의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미국과 캐톨릭의 연합이 없이는 공산 세력을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 미국과 캐톨릭을 연합시키기 위하여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미국과 캐톨릭은 극적으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것을 좀 그 예내신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OT 얘도 나오고요. 예, 제가 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교회 증언 5권 45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로마 캐토릭의 제도를 강요할 법령으로서 이 나라 미국은 정의와 완전히 인연을 끊을 것이다. 개신교 미국이 깊은 구렁텅이를 건너 로마 교회의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내밀고 또 그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강신술과 손을 잡고 그래서 이 세 연합 세력 안에 이 나라 미국이 개신교와 공화 정부로서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로마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선전할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이 맹렬히 활동할 시기가 이르렀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미리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캐톨릭이 손을 잡게 되면, 원수가 잡게 되면 아주 종말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성취가? 예, 1984년. 아주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쟁투에도 나옵니다. 588페이지. 대쟁투 588페이지에 있는 말씀, 이거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언들을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보면 강신술과 현대 기독교 하는 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 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심연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어떻게 해요? 뻗칠 것이다. 이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미국이죠?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어떻게 해요? 따르게 될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있다. 그런데 오늘날 SDA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뭐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신진 세력들은 미국에서 일요일 이 종교를 억압하는 일요일 강제령이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 법령은 만들지도 않고 미국 국민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얼마나 자유나라인데 종교를 비판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참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어떤 종교를 탄압하기 위하여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여요. 미국에서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 그러나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고 없는 자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무슨 목적으로 만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좀 질문을 좀 해요. 일요일 법령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까요? 안식일 교인들, 토요일 지키는, 안식일 지키는 남은 자손들을 아주 억압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까요? 어떻게 구하나요? 예. 자, 우리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신상 때문에 누가 죽을 뻔했습니까?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스라엘 나라의 남은 자손들이 뭐 할 뻔했습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손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금신상을 만들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금신상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세 청년에 향하여 분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표상입니다. 절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그 금신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의 부흥과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누가 절하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달렸어요. 너희들 그러지 말고 절해라. 절하면 내 지금이라도 기회 줄 거야. 딴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그냥 처형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하라. 그렇게 했는데 세 청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절하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주 화를 내서 얼굴빛이 불락불그락하면서 그 풀무불을 몇 배로 뜨겁게 했습니까? 7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일요일 협령은 어떻게 발전한다고요? 오늘 오전에 배웠습니다. 몇 단계로? 세 단계로. 처음부터 막 죽이려고 한 것 아니죠. 처음에는 아주 좋은 목적으로 만들 겁니다. 평화를 위한 목적. 앞으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평화를 위하여 우리 모든 인류의 평화의 기념일로 일요일을 아마 만들는지 모릅니다. 화이트보드 그것을 설명하면서 대쟁투 857페이지 이 가운데 읽어보면 금주운동이나 아주 이 세상에 아주 그럴듯한 좋은 사업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진 날로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날을 거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하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서 그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 오늘 오전에 그때는 어떤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 일요일 날 전도 활동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더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좀 강압적으로 나올 때는 그때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로 가라? 아, 대도시를 다 떠나서 이제 시골 이렇게 가서 아, 나는 누구하고 좀 같이 도망을 갈까? 여러분이 아주 서로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결코 일요일 그 협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이것은 짐승의 표라고 우리가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평화의 기념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짐승의 표라고 우리가 외치게 될 때 그들은 분노하여 발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분노하여 일어나여 우리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늦은 밤 성령을 부어주셔서 두려움 없이 이 큰 외침을 이 일요일은 바로 짐승의 표라고 하는 큰 외침을 외치게 하고 그때 우리는 붙잡힌 사람들은 저 왕궁에 가서 재판정에서 또 어떤 부자들 앞에서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없었던 그들 앞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증거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기회를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기회를, 세 천사의 기회를 완전히 다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때는 이적과 기사가 동반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참 중풍으로나 또 선천적으로 참 좋지 못한 부자유한 우리 몸을 가진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저는 이 늦은 밤에 저들에게서 저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야곱의 환난 때 불편한 몸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에요.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적과 기사는 저 불신자에게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적을 행할 것입니까? 참된 믿음을 준비하고 있던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일어날까요? 이적과 기서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눈이 좀 불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김기원 형제는 그때는 아주 가장 눈이 밝은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늦은 빛 성령은 그 일을 위하여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두려움 없이 삽시간에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우리를 이제 꼼짝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몇몇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궁벽한 산, 동굴 속이나 또 바위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시던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땅속에 곡식을 묻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빵과 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철저한 개혁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고기를 주는 갖다 주지 않을 거예요. 물과 빵을 공급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싸움은 이 포범과 같은 짐승과 그 다음에 양처럼 땅에서 올라왔지만 나중에 용과 연합하여 이 두 짐승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과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인치는 사업이 거의 마치게 되면 하나님의 예지하신 눈으로 큰 외침이 일어나서 바벨론 교회 가운데 있던 신실한 남은 무리들이 들어와서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질 것을 확정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낼 법령을 이 땅에 내리는 일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은 이 바람을 놓지 않을 겁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잡고 있고. 여러분 이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몇 명에게 인을 칩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의 수요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그리고 저와 모두가 이 인침을 받아서 마지막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대회에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일요일 법령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해서 이 지상에 내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진정입니다. 여러분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사건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무지막지한 이 짐승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긴다고요? 열두 보석을 쓴 여인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승리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는 이제 마지막 이 남은 자손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지를 그 모습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2009년 새해 첫 안식에 이 놀라운 승리의 대열의 무리에 우리 모두가 후보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준비되어서 이 놀라운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2009년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이 새해 첫 안식에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를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말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고 한마디로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해방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우리는 주님만을 섬겨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적절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준비시켜주셔서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한 영혼도 이 대열에 승리의 대열에 낙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우리는 원수 마귀와 대적을 하여 싸움에 있어서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오심이 심히 임박하고 이제 정말 사단의 남은 때가 얼마나 남지 않다고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버지여, 우리가 속히 준비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날을 기억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했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밝은 날에 우리의 원망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받는 안식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